구약성경 전도서 3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550페이지입니다.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이를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짓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도다. 무릇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으로 그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아멘. 여러분들 요즘 어떻게 지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우리는 벌써 두 달이나 사람을 만나지 못하고 외출이나 경제활동을 하지 못해서 몹시 답답한 생활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며칠 전부터 저지하수에서는 네일과 미용실 업을 재개하도록 했는데 미용사는 얼굴 전체를 가리는 플라스틱 실드를 착용하도록 했습니다. 우리 뉴저지에는 공원과 골프장을 오픈했는데 마스크와 장갑은 꼭 착용해서 사회에서 거리 두기를 해야 하고 카트를 혼자 타고 기대는 만지지 말고 또 프로샵은 열지 않는다. 뭐 여러 가지 엄격한 재환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어휘는 6월 중순에는 가야 이전처럼 평범한 일상생활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이런 이야기가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거의 매일 보내드리는 메트로폴리탄 일대의 코로나 바이러스 동향을 보면 전체적인 수치만 나와 있지 매일매일 불어나는 숫자는 나와 있지 않아서 제가 어저께는 지난 한 주간에 그 하루하루 통계를 한번 계산해서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신 대로 아직 이 매일같이 불어나는 이 확진자 수는 뉴저지의 2,508명, 뉴욕주의 4,623명, 또 맨하탄에는 2,600명. 여러분 이게 매일같이 늘어나는 지금 현재의 신규 확진자의 숫자입니다. 그리고 사망자는 뉴욕에 337명, 맨하탄 327명, 우리 뉴저지만 하더라도 323명. 이 숫자를 합치면은 매일같이 우리 주변에서만도 1천여 명이 COVID-19으로 사망하고 있습니다. 안심할 숫자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바라기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는 아직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엄청난 위험과 어려움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꼭 기억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최상의 방비를 해야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설상가상으로 유가시장 불안 변수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사실은 이 코로나 사태보다 더 무서운 경제적 어려움이 우리들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에서도 이를 직감하고 경기 부양 자금을 풀기 시작했지요. 혹시 여러분들 받으셨습니까? 이 개인별로 최대 1,200불씩 드린다고 그러는데, 이 어려운 것부터 이 차등을 부어서 드리기 때문에 모든 분들에게 드리기까지는 한 4개월 정도 걸린다고 그럽니다. 또이 IRS에서는 우리가 매년 하는 이 10-40 세금 보고를 3개월 늦춰주기도 했고, 또이 실업수당 청구하는 사람들은 평소보다 이 70여 배 가량 이상 들어오게 돼서 이 주정부에서는 그 서류를 검토하는 것만도 상당히 긴 시간을 들여야 하는 이런 형편임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모기지 간판이나 은행 같은 이 금융기관, 심지어 인슈런스 간판까지 자사 이용자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여러 프로그램을 내놓긴 하지만은 너무너무 힘들다 보니까 우리처럼 개인 역사가 작은 사람들이나 이 서류 미비자들이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해서 겪게 되는 이 실제적인 고통들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이 있을 겁니다. 경제 뿐이겠습니까? 이몇 주간 제 주변에도 코비드 완난으로 이번에 따 퇴원하신 분도 계시고 고인 되신 분들도 여러 분 있습니다. 또 우울증이나 스트레스로 정신적인 고통을 겪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마 영적인 문제도 있을 겁니다. 제가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제가 바라고 기도하는 것은 사랑의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 속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위로와 평강을 주시고 참된 행복을 충만히 회복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가 아니더라도 이 세상에는 어려움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런 중에라도 사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게 살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하나님께서는 잠언이나 전도서, 이 욥기 같은 책들을 통해서 그 지혜를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시는데, 오늘은 이 전도서를 통한 교훈을 함께 배워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행복하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내 뜻대로 안 돼서 그렇지요. 돈을 벌고 싶고 사람도 만나고 싶은데 돈 벌지 못하거나 사람을 만나지 못하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행복하지 못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내 마음대로 되면은 행복해질까요? 물론 일시적으로는 행복해질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불행해지기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무전주제라고 하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잘 아시죠? 이건 이 지강은이라는 사람이 500만 원을 훔쳐가지고 7연형을 받고 복역 중이었는데, 그 당시 600억을 횡령한 전경환이 자기보다 형량이 적어서 돈 없으면 죗값도 많이 받고 돈 있으면은 죗값도 빠져나온다 이러면서 한 말입니다. 그런 죄수를 입감하는 버스 속에서 교도관을 제압해서 총을 뺏고 버스를 탈취해서 탈옥을 했습니다. 제 마음대로 한 다음 몇 시간 동안에는 그가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그러나 경찰에 추격을 당하고 인질극을 벌이면서부터 감옥에서 보다 더큰 고통을 그들은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 말인데, 결국 두 명은 견디다 못해 자살을 하게 되고, 그는 사살당하고 말았습니다. 무슨 일을 내 마음대로 했다고 해서 꼭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야 행복해집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고달파도 나쁜 일을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런 섭리 따라 사는 것이 나쁜 일에서 감옥 가는 것보다 행복한 일이잖아요. 또 죄지어 감옥에 갔으면 형제 채우는 것이 탈옥하는 것보다 더 행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따를 때 우리는 행복을 얻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따라야 할까요? 오늘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전도서 3장 1절과 2절 말씀이지요. 범사의 기한이 천하만사에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습니다.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습니다. 쭉 이와 같은 내용이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지요. 누구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그 때를 누가 정합니까? 하나님이 정하시지요. 그건 하나님의 때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아니면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성공할 수가 없어요. 또 그와는 반대로 하나님이 세워주실 때는 내가 부족해도 세워지고 날 헤아려고 하는 무리가 아무리 날 방해해도 저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이것은 사람에게 달린 게 아니라 하나님께 달린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혼돈하죠. 내가 지금 잘해야 이 다음에 성공한다. 아닙니다. 이걸 전도서 9장 11절과 12절에는 더 직접적으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내가 다시 해 아래서 보니 빠른 경주자라고 해서 먼저 도장하는 것이 아니고 용사라고 전쟁에 승리한 것이 아니고 지혜자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고 명철자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 시기와 기회가 이 모든 다에게 임함이니라.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를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가 재앙의 그물에 걸리고 새가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홀연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말씀했어. 우리 사람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선한 사람에게 상을 주시고 악한 사람에게는 벌을 주십니다. 그러나 선한 사람이라고 항상 복만 받는 것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욥을 보세요. 욥은 고인입니다. 그는 선한 사람이었지만은 우리가 아는 대로 재물과 건강에 큰 해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축복을 회복하고 상을 받게 되지만은 여러분 그전에는 큰 고통을 먼저 받았지 않습니까? 오인이라고 항상 고통 없이 축복과 평강만 누리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따라서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의 때에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일은 결코 우리 뜻대로 되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법대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한 두 가지의 교훈을 주고 있는데요. 이걸 알면 우리가 이 어려움 속에서도 행복을 누릴 수 있을 거예요. 하나는 지금 상황만 보고서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내 뜻대로 안 되면 낙심하고 불행해지죠. 그러나 지금 내 뜻대로 안 된 것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루어주실 겁니다. 지금 내가 얻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은 얻을 때가 아니라 이룰 때로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가 얻게 될 겁니다. 돈을 얻든 명예를 얻든 사람을 얻든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얻게 되는 그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얻지 못해도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우리들에게 더 크고 좋은 것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거저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기다릴 때도 행복하고 그 소망이 이루어질 때도 행복한 겁니다. 또 다른 하나는 내 뜻대로 되지 않더라도 그것은 꼭 내 잘못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우리는 죄 때문에 벌받아서 실패하거나 또 내가 세운 계획이 악하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실패한 것이 꼭 내가 악해서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내가 선한 계획을 세우고 내 잘못이 전혀 없어도 실패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건 하나님의 때가 아니니까. 그래서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이럴 때는 우리는 날 탓하거나 자책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이 1차 세계 그 선교 여행을 소아시아 지방으로 왔다가 잘 마치고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바울의 생각에 다시 그곳에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서 1차 선교 여행을 갔던 그곳을 얼마 후에 다시 가서 도와주기 위해서 2차 선교 여행을 그 자리로 다시 떠났습니다. 바울은 계획대로 소아시아 지역을 재차 방문해서 가보니까 더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힘들더라고요. 계속 거기에 더 머물러 있으면서 선교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기는 거기에 나와서 선교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막으시고 결국은 바울을 빌립보를 통해서 유럽으로 보내셨습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그 1차 선교 여행을 갔던 소아시아 지방을 더 선교하지 못한 것이 바울의 잘못입니까? 아니잖아요. 바울이 악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건 사람의 생각보다 훨씬 더 높으신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유럽에 복음이 들어가게 된 것이잖아요.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그 뜻을 알려주시지 않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뜻대로 뭐이 되지 않을 때에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을 믿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우리가 소망을 둘 수 있고 세임도 얻고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에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는 더 많이 그때는 기도해야 되고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나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내 계획대로 되지 않거나 내가 세운 선한 일이 실패한 것은 꼭 내 죄임만은 아니라네. 내 잘못이 아닌 경우 그럴 수도 있으니까 실패했다는 것만으로 내가 부족했고 내가 잘못했고 내 죄 때문이라고 자책하거나 죄책감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죄책감은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만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죄책감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물론 내 잘못의 죄책감은 오래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회개만 하면 예수님의 은혜로 언제든지 하나님이 그 모든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는 지금 이런 어려움 속에서라도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되시는 우리의 하나님이 섭리하게 계시기 때문에 염려할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 하나님의 계획은 여러분 항상 선하잖아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반드시 회복의 축복을 우리들에게 내려주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 어려움 속에서도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선을 이루어주실 것을 소망하고 마음의 평안을 얻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지금의 어려움, 혹 우리가 언제 어려움 당한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을 누리는 첫 번째 비결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따라가서 행복하려고 하면은 기뻐하며 선을 행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전도서 3장 12절 말씀이죠.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이 전도서 기자는 하나님의 섭리를 알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어떤 어려움과 두려움 속에서도 우리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본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든 마음의 평안을 얻으면 다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사람은 이 술에 취해도 근심 걱정을 다 잊어버리고 평안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술 취한 사람이 정신 차리고 현실로 돌아오게 되면 오히려 더 괴롭지 않습니까? 마음의 평안만 얻는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행복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행복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서는 마음을 기쁘게 하며 선을 행하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기쁨을 얻는 방법은 선을 행하는 겁니다. 사람이 좋은 일을 하면 기쁩니다. 왜 사람이 선한 일을 하면 마음이 허무해지게 될까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도 선을 행하면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사람은 어쩌면 본능적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싶고 도와주는 것을 원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대로 지키지 아니하고 소위 타락해서 자주 자기 욕심을 위해서 이웃의 것을 빼앗고 괴롭히고 있지만은 여러분이 사람이 정말 완전히 이상해진 사람이 아니면은요 남을 해치거나 그런 것을 통해 가지고 행복해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늘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을 행할 때 더 마음이 기쁘고 행복하게 되는 겁니다. 이건 보통 사람도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에게 가서 물어보세요. 그 사람들도 좋은 일을 할 때는 행복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아니 그렇다면은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어떻게 해서요?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된 사람도 그 좋은 남아있는 그 형상 때문에 선을 행할 때 기쁘다고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있는 성도들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선을 행할 때 기쁨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선행은요, 기쁨만 받는 게 아닙니다. 축복도 받습니다. 이건 일반 사람들이라도 선을 행하면 기쁨도 받고 축복도 받습니다. 하나님이 일반 법칙을 통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더 큰 상급까지 받게 됩니다. 얼마 전에 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 경제 공황이 올 것이라고 이것을 대비하라고 하는 내용의 글을 본 적이 있어요. 대체로 재물을 아끼며 준비해야 된다라든지 혹은 위험한 곳에는 투자를 하지 말라라든지 뭐 이러한 그 내용들인데 뜻밖의 내용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경제 공황을 대비하려면은 이웃에게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좀 이상하지요? 뭐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회가 되는 대로 계속 돈을 모아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어려운 때일수록 선을 행해야 내가 진짜 어려울 때 도움받을 사람이 우리 주변에서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거 믿는 사람이 신앙적으로 쓴 글이 아닙니다. 세속적으로 쓴 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모르는 사람도 이 세상 돌아가는 것만 봐도 선행이 이 기쁨과 행복의 길이라는 것을 알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우리는 성경이 가르쳐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더 잘 알고 있는 것이잖아요. 한 다이너 식당에 새벽 5시 30분이 돼가지고 두 사람이 들어왔어요. 여정업이 서브하면서 우연히 그 사람들의 말을 듣다 보니까 어제 저녁부터 밤새도록 이 화재 진압을 하고 지금 식사하러 들어온 소방관들이었어요. 사람들은 불이 나면 다 도망가고 마는데 이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불 속에 들어와서 화마와 싸우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여정업이 너무 감사한 마음이 생겨서 계산서에다가 식비는 제가 대접하겠습니다 라고 써서 드렸습니다. 소방관들도 아주 굉장히 고마워하고 그러면서 그 내용을 페이스북에다가 올렸답니다. 리즈라고 하는 종업원인데 이 식당에 오면은 팁을 좀 많이 주라고 그렇게 올렸어요. 그런데 이렇게 조금 서로 교제가 있는 중에 소방관은 그 요 종업원이 정말 돈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 아버지가 사지 마비가 된 분인데 휠체어를 타고 있었어. 그런데 이 여성업원은 자기 아버지를 위해서 아버지가 휠체어에 앉은 채로 바로 이 차를 탈 수 있는 그 미니밴을 사려고 이 돈을 모으는 중이었습니다. 소방관이 이걸 알고는 페이스북에다가 또다시 올렸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들이 도네이션을 해가지고 이 여성업원이 한 6개월 계획으로 그 차살 돈을 마련하려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 차값에 3배나 되는 그런 많은 돈이 하루 만에 모아졌습니다. 이 여성원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선행으로 축복을 받은 거예요. 자, 그러면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소방관이나 도네이션을 한 사람들은 안 기뻤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기쁨과 축복을 누리게 됐던 겁니다. 기뻐하며 선행하는 그것이 행복의 비결인 거예요. 우리 기쁨 가운데 어려움 중에서라고 하더라도 선행을 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겁니다. 행복의 세 번째 비결은 일하고 수고해서 먹고 마시는 것으로 즐거워하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전도서 3장 14절 말씀입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하는 일에 만족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사람들에게 생업과 일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지금 일하는 것에다가 초점을 맞춰보세요. 사람이 일을 해서 먹고 살고 그것으로 보람을 느끼고 즐거워할 때 그게 하나님의 선물이자 큰 축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생업을 가지고 일하는 것은 정말 큰 축복입니다. 사실 거의 모든 사람의 최대 관심사가 좋은 직장을 얻는 거잖아요. 젊은이가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좋은 직장 얻기 위해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배우자를 선택할 때도 직장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일하도록 하기 위해서 창조해 주셨어요. 우리가 사람을 만들어 이 세상을 다스리도록 하자. 이런 사명으로 만드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만들어질 때로부터 사명을 받았습니다. 다른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 사명을 다 해야 행복해지는 겁니다. 사람이 일하지 못하면은요 허무하고 답답합니다. 돈 버는 것과 관계없이 하는 일이 있어야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좀 사적인 얘기긴 합니다만은 뭐 하던 일을 다 그만두고 은퇴해야 되겠다는 이런 분들이 주변에 계시면은 저는 말립니다. 은퇴한 후에도 행복을 주는 소일거리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구나 사람이 타락한 이후에는 땀 흘려 일해야 먹고 살 수 있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사람은 태초부터 일해야 되고 일할 때마다 행복하게 되어 있는데 죄 때문에 세상도 저주받고 일하는데도 고통이 따라오게 됩니다. 창세기 3장 17절 말씀이지요.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이렇게 사람은 수고해야 먹고 살 수 있습니다. 사명도 수고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고하는 생업을 가질 때에 행복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생업을 통해서 두 가지를 얻잖아요. 하나는 먹고 살 수 있는 재물을 얻고 또 하나는 인생의 보람도 얻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수고하며 일하는 그 자체가 사명을 완수하는 것이고 거기서 보람을 얻고 행복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생업을 통해서 먹고 살 수 있으니까 여러분 그 즐거운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소확행이라고 하는 말을 아십니까? 무라카미 히루키라는 작가가 1986년에 출간한 에세이에서 거기서부터 시작된 말인데 얼마 전 우리 이 스마트폰이 대중화되기 시작하면서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이 즐겨 사용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별것 아니더라도 좀 봐달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예요.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이. 소, 작지만 확, 확실한 행, 행복. 소, 확행, 작지만 확실한 행복이라는 뜻입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좋아합니다. 왜 이 말을 좋아할까요? 지금 불안하고 확실하지도 않은 시대다 보니까 큰 것보다는 작아도 지금 얻을 수 있는 확실한 행복부터 누리는 것이 더 좋다고들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도 우리들에게 이런 소확행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말하는 소확행과는 몇 가지 다른 면이 있죠. 우선 성경이 말씀하는 소확행은 이기적인 소확행도 아닙니다. 또 작아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소확행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소확행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이웃을 사랑하며 선을 행하며 누리는 그런 조그만 행복을 소확행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만 바라보면 절대로 온전한 행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이 영혼을 사모하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오늘 보면 11절 뒷부분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고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영혼을 얻지 못하면 결코 소확행, 뭐 대확행, 뭐 이런 이 모든 행복이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그렇게 사모하는 영혼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소확행을 아무리 누려도 허전하고 거창한 꿈이 이루어져도 답답하기만 합니다. 영혼을 얻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람은 영혼을 얻어야 비로소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영혼은 어디에서 얻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얻는다는 말씀이죠.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는 그것만으로도 이 세상의 고난을 행복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지금 내가 고생스러워도 영원한 행복의 날이 영원한 행복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면은 그 속에서도 행복하고 그 고난이 행복으로 바뀔 수도 있는 겁니다. 영생의 소망 속에 위로받을 수 있으니 새 힘을 얻고 그러니 그 얼마나 큰 행복의 비결이 되겠습니까? 또 여러분 세상의 행복을 누릴 때도 허전한 마음이 생기지도 않아. 여러분 그럴 때 있죠. 지금 행복하지만은 그 행복 속에 불안할 때가 있는 그런 경우 말이에요. 또 언제 어려움이 닥칠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영혼을 사모하는 행복을 얻고 나면은 불안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항상 더 좋은 것으로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더 큰 행복이 앞으로 계속 기다리고 있으니까 못 하나 불안한 게 없어요. 영생의 소망이 확실하면은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는다고 한 그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온전한 평안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큰 행복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참된 행복을 누리려면 영혼을 알아야 하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겁니다. 이 코로나 사태로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이런 기도를 드리는 분이 많이 있어요. 평범한 일상생활, 평범한 옛날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이전에 평범한 일상생활에도 그 속에서도 불평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오히려 지금은 우리가 그걸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즐겁게 일하며 먹고 살고 하나님을 믿고 선행하는 그 평범한 작은 축복들이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참으로 아름답고 확실한 행복들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질병과 이 경제의 어려움 속에서 또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늘 지켜주심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를 먹고 살게 해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고 삶의 보람과 기쁨을 가지고 평안과 행복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로 하여금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믿음으로 기다리는 중에 선한 일거 힘쓰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을 사모하는 가운데에 소확행도 누리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행복한 성도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뭐 인도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몸된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